뉴호프 교회 8월 1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안팎으로 당하는 저희들에게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부지런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도 그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광야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생수의 터전으로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광야의 물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바위 위에 서신 하나님입니다. 필요와 법정 구원자의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을 보아가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빗임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다투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와 다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다투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쳐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뭐 다투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므리바라고도 하며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로, 광야 같은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의 생존 배낭에는 식수와 위치를 알려주는 무엇이 꼭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루미늄 포일이 요긴하다고까지 알려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도 이런 식수와 위치를 알리는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 이유는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처한 인생의 광야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식수와 인생의 방향을 그 옳게 설정할 필요를 하나님은 같은 언약의 패턴으로 같은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갈증과 필요를 바로 채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한데 바로 물을 주면 될 것을 부득이 쓴물을 통해서 단물을 얻게 하시고,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 백성에게 물을 그냥 주면 될 것을 기어코 바위로 이끌어서 또그 바위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치라고 해서 쪼갠 바위 틈으로 물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피상적인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갈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living water, 생수의 길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광야에서 필요한 갈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길은 내 가족, 내 일터, 내 교회, 내 생애와 생각에 숨은 쓴물을 직면하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의 시작은 나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의 쓴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세상과 내 모든 인생에 있는 쓴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사실로 인정하고 믿는 데서부터 내 안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최면이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게 주신 그 쓴물에 대해서 내게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깨달아진 것만치 십자가에 의지하여 십자가로 그 쓴물에 던져지는 순종을 내가 할 때에 내 광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내 광야의 물의 필요를 해결하시는 길은 내 생애의 방향을 갈증의 요구와 사람들의 변론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의 성산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뚜벅뚜벅 첫걸음을 걸어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실상 바위는 호렙산에 있지 않습니다. 19장에 가서 보셔야 며칠을 걸쳐서 여행을 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렙산 산 바위에 서겠다고 하신 것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내려보듯이 드론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하듯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야는 사람의 시간과 장소와 사건에 구속받지 않으시고 인간의 갇힌 시야를 넘어서 당신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마를지도 모르는 물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아는 만치 하나님이 오라시는 방향으로 그 걸음을 무조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펼쳐진 법정의 이야기입니다. 므리바의 리바는 다투다, 무는 장소란 뜻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법리와 쟁점을 다투는 소송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을 가지고 다툰다 할 때에도 몇 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오고 그때마다 이삭이 소송에 졌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또 맛사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과연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셨는지 아니하는지 테스트해보는 트라이얼, 그 법정이 열린 것을 암시합니다. 백성이 원고가 되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고소를 받은 피고인, 피고소인이 되고요.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를 심문할 그런 검사 대표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겠고요. 모세는 고소를 받은 피고소인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케이스를 너희들끼리 하는 해결하지 말고 재판장 하나님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때 이스라엘 장로들 중 이미 모세를 비난하는 원고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자고 할 때에 안 오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모세와 같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치 배심원단의 역할하는 사람들을 재판 과정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나님은 같이 오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 처한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할 가운데서 어느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역할들을 다 같이 감당하고 얼마씩은 다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광야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요? 부모와 자식이 싸워서 한쪽이 법정에서 승소를 했다면 정말로 복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부부가 법정에서 싸워서 남편이 이겼다, 아내가 이겼다 하면은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인가요? 광야를 빠져나온 것인가요? 여러분은 이런 광야의 법정 끝없이 옳고 그름을 따져야 살아남는 이런 소송전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시려나요? 이 광야의 법정에는 법정이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한 가지가 현재까지 빠져 있습니다. 피고를 위한 변호인이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또 변호를 맡아줄 사람이 있어야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광야의 법정에서 이기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법정 자체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자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반석 위에 서 계셔 주시는 변호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찾아간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아래로 법단 아래로 내려오고 재판석에 안 계십니다. 모세를 위한 변호인으로 옆에 섭니다. 재판석에 재판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모세를 따라온 장로들이 배심원단으로 앉아서 그것이 guilty, not guilty,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로 변호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실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인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온 지팡이로 자신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에 대해서는 특정하시기를 내가 나일강을 칠 때에 썼던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의 죄까지 묶어서 재앙과 벌의 시작으로 홍해의 재앙까지 이르게 한 대한 모든 죄와 허물의 죄를 묶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친 그것의 상징처럼 쓰였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선 바위를 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변호인으로 말로만 하시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들여 그 형벌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법정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변호인이십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가 죽일 듯이 싸우고는 만약에요. 아버지가 재판장이라서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죽어야 판결이 내려서 죽어야 이것이 끝난다면은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자식 중에 하나라도 죽는 것 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다 안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은 정의의 옳고 그름의 시비를 따지는 비중보다 사랑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고와 피고 어느 누구가 이겨도 한쪽은 죽어야 하는 법정에서 모두가 손해보고 피해자로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선과 악의 대립구조에서 제3의 길, 재판장이 변호인이 되시고 또 원고와 피고 모두의 죄값을 같이 감당하시고 그 재앙을 몸소 당하신 죄인의 형벌을 당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길을 통해서 사막에 물을 대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 제물 되심을 깨닫는 자리에서 우리의 광야는 물된 동산으로 바뀝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은 은혜의 소식을 강물처럼 흘릴 축복의 소통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아들을 예표하는 바위를 부서지라고 매를 쳤습니다. 요한 제자가 증거한 것처럼, 증언한 것처럼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왔더라. 멀리 있던 백성들이야 그냥 물이 나왔으니까 좋아라고 마셨겠지만은 이 백성들이 마신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바위를 쳐서 나온 피 같은 물이었다는 것을 모세 옆에서 있던 장로들은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포커스하는 사람들, 강물처럼 물을 흘러서 전해야 될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을 지닌 자들, 백성들과 여론의 무리에서 자신을 구별시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70종려나무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동체로 만들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희생과 사랑을 자기 눈앞에서 또렷이 목격한 장로들과 같이 배심원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우리는 이 희생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죄 없으신 이분을 죽게 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 판결을 우리는 내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를 아는 은혜의 판결입니다. 또 이 은혜의 사실에 대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증인의 사명을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목격하고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합시다. 고맙다고 말합시다. 수고한다고 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거 기억나시면 용서해달라고 말합시다. 옳고 그름을 우리는 어디 안에서라도 분명히 칼같이 구별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고 구별하는 그 자리를 바위 위에 우리 포함해서 내게 허물을 지게 하고 내가 또 그 허물이 보이는 우리 포함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매맞으신 하나님 아들 앞에서 하십시다. 그 은혜의 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의 은혜를 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강처럼 흘려야 할 예수의 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저희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예수의 그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목격하고 증언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 위해 주께서 축복하시고 쓰이는 자리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5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것으로 씨와 양식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그들의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그들의 생애 영원 부흥토로 성령의 7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